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자. 믿음의 길에서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작에서 그동안 세웠던 그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돌며 신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성실하게 세우는 그 이야기와 또 같은 시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에베소에 왔던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볼로가 겸손하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던 구약에 대한 그 탁월한 지식과 또 고향에서 배운 여러 가지 학문적 훈련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로 갔을 때 무슨 은사집회 같은 것이 없이 오직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증거하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믿는 지체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동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의심하는 자들의 회심에 많이 유익한데, 근데 성도가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이 없으면 이게 잘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은사를 통해 회심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회심한 성도들이 말씀의 바탕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장의 이야기를 보면 다시 바울의 얘기로 돌아오게 되는데,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미 고린도로 넘어간 후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드디어 이제 에베소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이제 그 이 고린도에 가서 바울이 선교한 이후에 이제 그 팀이 다 빠져나왔었는데 그 교회를 이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상당한 유익을 주고 있었고, 그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1차 전도 지역 그 이 어떤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섬기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로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말씀에 대해 있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뭐 세례 요한이 나오지 않으니 구약 성경 말고도 일단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면 요한의 세례를 바르게 알고 요한이 증거하던 그 얘기를 잘 기억할 수 있으면 그가 증거하던 건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다라는 걸 만약에 믿게 된다면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오셨던 이 오순절 사건들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에베소 그 지역에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또 이제 아볼로도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말씀과 역사가 전해지지 않은 어떤 미개척된 장소라고 할 만큼 에베소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월절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험해서 이제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직접적인 증인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 그런 증인의 말로 확실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거죠. 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었던 거죠. 아볼로처럼 소문에 소문을 통해서 또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다고 해도 그게 이제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적인 증인이 되지 못하니 그 전함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이 바울에게 배운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어떤 면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전하려고자 하는 그런 삶을, 그러니까 증인된 삶을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교회는 많지만 바르고 온전하게 믿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일들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그 모인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는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에 5번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딥니까? 오순절 다락방이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 임재와 더불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성령 임재보다 충만한 사건, 성령 충만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리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장애인을 고친 것 때문에 이제 무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위협 협박당하고 풀려났는데도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 때인데 성도들이 다 흩어져 도망쳤잖아요. 그때 사마리아로 갔던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따르는 그 이 빌립으로 인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그때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고 네 번째는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도중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록은 여기입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성령 임재 사건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증인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이 복음이 이들의 이 말이 이 사실이다라는 걸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그걸 행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결과가 성령 임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오순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땅 그리고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까지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 새 언약 성취의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뭘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됐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실히 알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그 성령이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역사들을 일일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안수라는 이 방법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한 게 아니고 이 안수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이 오냐 이 방법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전파할 때, 외칠 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종할 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약속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담대히 순종으로 행해 나갈 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으로 밋밋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분께 자신의 마음 중심을 내어드리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순종의 삶을 헌신의 삶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들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들을 쉽게 하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 나라 백성이 돼서 이제 옛삶,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새 언약 백성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여기는 무지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도 이해하겠다고 하고 믿겠다고 해놓고 그럼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긴 무지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지 말과 인식으로만 예수 믿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이 중요한 진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배워서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걸어왔던 세속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를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빛된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임재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순종의 삶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성령의 확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 전했을 때 그 후에 이제 유대인의 협박을 받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살해 위협을 받는 바람에. 그래도 에베소 지역은 지금 석 달 동안 그 이 회당에서 전했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보다 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좀 많이 인내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유순했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도요,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제 슬슬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이면은 안식일이 이제, 그러니까 주일이 12번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바울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오셨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12번 이상 이제 선포를 했다는 건데. 근데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반항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음이 굳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스스로 확인해보고 스스로 그 말씀이 주는 결과를 따라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확인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고 익숙해져 버린 것들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 진리가 더 이제 이루어진 다음 얘기를 하면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굳어버리면 순종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크고 귀한 은혜도 쉽게 망각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첫 은혜,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억하고 더더욱 매일 묵상과 또 성경과 동행하는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이걸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마음밭이 계속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외국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활짝 마음이 막 열리는 거죠. 외롭고 두렵고 뭐 이런 외국에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조바심 때문에 마음이 여기저기 좀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엉터리를 믿었던 사람들도 교회를 찾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그 열리는 순간이 와요. 이때 잘해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교회를 처음 나올 때도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열리는 이런 문틈을 통해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에서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잘 들리지도 않던 그런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새롭게 들리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도 하게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굳은 돌짝밭 같은 마음을 새롭게 옥토밭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땀흘림의 결과다라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을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바른 태도, 부드러워진 믿음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되고 절대 굳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든 간에 금세 적응하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금방 없어지고 뭐 이제 이 외국에 와서도 처음에는 조바심하다가 뭐 친구도 생기고 또 삶의 패턴도 적당히 적응되면 처음에 뭔가 겸손했고 갈급했던 마음이 점차 또 이제 굳어져 가요. 뺀질거리는 마음으로 변해서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살아가니 결국은 마음이 뭐 이제 이게 덤덤한 걸 넘어서 또 딱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미술 시간에 여러분 차를 작업 많이 했어요. 찰흙으로 뭔가 만드는 거 해봤을 건데 그 찰흙이 굳어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주물러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한번 이제 나중에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위가 되잖아요. 망치로게도 잘 안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환경적인 이 변화와 우리 삶의 이런 모든 이 파도치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뭘 하시는 거냐면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모든 것을 정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잖아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이런 교훈을 말씀하죠. 평양감사도 뭐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하고 저버리기도 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리 어려도요. 그 마음이 어린애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일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팍해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절대로 이제 영적인 성장이 뒤따르진 않고 그렇게 이제 굳어버리는 겁니다. 찰흙이 점점 딱딱해지듯이. 그래서 여러분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마음에 대한 이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그게 마음인 거고 그게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이 굳어지고 대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간절한 생명으로의 초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저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이제 점점 대적하고 공격하는 일을 한 거죠. 이런 일에 대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마음을 굳게 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점점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9장 9절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뭘 했냐? 다른 거 없어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성도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친 일 외에 자꾸 딴전 부리고 다른 거 막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극적인 순식간에 어떤 변화, 어떤 집회를 통한 어떤 그런 어떤 그 큰 뭐 그 은혜 이런 거는요. 당연히 그 사람이 서고 달려갔던 방향을 감지하게 하고 잘못된 걸 전환시키는 터닝 포인터가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터닝 포인터가 됐다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진 않아요. 근데 극적이진 않아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치화시키는 삶의 태도,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것이 결국은 말씀의 길,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걷게 한다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말씀의 가치로 교육하고 무장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말씀대로의 꾸준한 교육과 그 가치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는 그 눈,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떤 가치관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근데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문화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이건 다 망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이 훈련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복음을 전하고 성경으로 그 말씀으로 그 가치를 이제 심어갈 때 역시 그 전도의 주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뿐인데 그 전하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지금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요? 아니면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가르친 것뿐인데 그렇게 순종의 길에 서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그 사실을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셀 안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자꾸 기적과 표적을 만들겠다고 무슨 집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성실하게 말씀 가르치고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증거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 보여주시는 거죠. 무엇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그래서 바르게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이 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꾸준히 나가. 지금 바울도 2년 동안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반. 자, 그렇게 계속적인 바른 가르침이 지속되고 그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이제 거짓된 삶들이 드러나니 그게 변화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장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한 8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지금 하도 수억, 수백억 이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계산에 어떤 감이 없어졌는데 이건 뭐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보면 돼. 그때 당시는. 그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이런 그 변화, 부흥이 됐다라는 건데 그 원인이 뭡니까? 바울,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권위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슨 집회를 만든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의해서 부흥되더라.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가치가 바뀌고 그들의 가치가 바뀜으로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베소 지역에 아테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거는요. AD 4세기경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1세기 후반부터 기독교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의 아데미 숭배가 굉장히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2세기 이후에는 신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리고 4세기 로마 황제였던 데오도시우스 1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이제 신전이 결국 폐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관, 사회를 이해하는 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도시와 나라, 그 시대가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지역의 변화가 이렇게 보여주듯 복음 전파는 단순한 종교적 충돌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에베소의 그 아테미 숭배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그 아테네의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경제, 상업, 지역 정체성과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부를 창출한 어떤 핵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신은 다 가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확산이 결국은 그들의 이제 이 경제적인 위협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이 보여주듯이 이런 부흥이 결국 그 도시의 다른 세력들에게 이제 위협이 되고 그 도시를 막 이제 변화시키는 일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조금 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에베소의 아테미 숭배는 헬레니즘,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번성을 했지만 바울의 복음 전파와 기독교의 확산으로 인해 점차 이제 쇠퇴되고 아까 말한 4세기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거나 또 이제 관심을 가지 않는 것 같다, 교회 오지 않는 것 같다, 지루해 한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재미를 주려고 또 그런 사람 예배당에 꾸준히 있게 하고 데려오려고 자꾸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리, 비록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해도 그 하나님의 심장,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창의성과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단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잘 전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한 것은 어떤 성령 은사 집회, 무슨 기도 모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담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바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된 복음을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말씀이 옳다.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그 도시는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2025년 지금 우리의 셀 사역에서도 이런 바울을 통한 전도의 역사와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먼저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이것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십시다. 단지 뭐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자는 게 아니고 그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온전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꼴을 먹이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역사,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직접 또 경험하고 그리고 더 담대히 그 말씀을 가감없이 외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강력한 전도의 힘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기대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좀 차분히 우리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뭔가를 전하고 외칠 때 당연히 듣는 이들이 오순절 베드로 설교 때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당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변화 사건은요, 베드로 한 사람의 말의 능력, 설득의 능력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불순종하며 실패한 사람들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속 준비하시고 그들이 망가뜨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이 정말 모든 이들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현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절대로 복음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받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이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뭐 계속해서 이런저런 뭐 사람 모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성경과 역사를 통해 주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 전했던 이걸 본받아서 우리도 꾸준히 교회에서 또 셀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떨어지는 그 낙순물이 결국 바위를 쪼개내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증인,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부름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에베소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사도 바울의 순종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무장된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고 우리 청년들을 세워가십시다. 자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말씀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사람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교회당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충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각계 삶의 현장에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하고 외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기적적인 것, 신비한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의 진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전해갈 때 그 지역사회가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성경의 가치를 교육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겨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이 세상의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에서 부름받은 빛된 삶의 길에서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는 그런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런 결단을 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